지난 2016년도에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잠시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달러짜리 지폐에 그 초상화가 나오는데 그 초상화 주인공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불짜리 지폐에는 앤드류 잭슨,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잭슨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언제나 탑10에 들어가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가 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재평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20불짜리 지폐 전면 중앙에서는 이 사람의 초상화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누굴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 같은 해리어트 터프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넣기로 이미 2016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부터 찍어내는 20달러짜리 지폐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흑인 여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해리엇 터프만이라는 사람은 키도 작고 참 남루한 옷을 입고 직업은 호텔에서 이른바 자비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북부 지역에서 노예 해방 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에 자유로운 몸이 되는 이런 혜택을 받고 이 북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를 떠나갔고 또 병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노예 주인에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앞니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반지를 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도박을 하러 가나 아니면은 향락을 즐기러 가나 이렇게 오해들을 했지만은 그가 일하면서 자기가 목표한 금액이 정해지기만 하면은 그 돈을 갖고 이 여성은 남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직 노예 해방이 선언되지 않았던 그런 스테이트로 들어가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19번에 걸쳐서 300여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데에 그 자금을 쓰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발발되니까 이 여성은 노예 해방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군대로 들어가서 요리사 혹은 간호사로 북군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 지방의 지리와 남쪽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전쟁에 직접 앞장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정보 수집, 뭐 정찰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때는 한 번에 750명이나 되는 이 흑인 노예들을 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난그 다음에 이 여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된다 하는 이 캠페인을 벌이는 이런 민중 해방 운동가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분은 그렇게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닙니다. 또 특별히 그럴 만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어떤 이 교육을 받은 소위 말하는 인텔리 여성에게도 없는 그런 자조정신이 있었고 또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뭘 통해서 평생에 이러한 귀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군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를 아직도 얻지 못한 흑인들을 위해서 네가 좀 나누어 줄 수가 없겠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느냐? 이걸 이유를 찾고자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이 신문 기자가 보기에 기도를 하다가 무슨 성경 묵상하다가 예배 중에 깨달아진 이 자유에 대한 기쁨을 아직 얻지 못한 흑인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겠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함으로 그의 전 인생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이 말씀은 왕의 잔치에 이 손님을 부르는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작년 7월 첫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한 이 개요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르심이 그 부르심으로만 그쳐질 때에는 별로 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독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워낙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달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 하늘이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도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사실 동일한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바로 이 땅 위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 놀라운 특징 하나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응답해서 준비하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가서는 14절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려집니까? 부르심. 이런 단어가 떠올라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 하도 많은데 그 중에서 딱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든지 하나님,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는 한 두 가지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아주 그렇게 놀라운 혜택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못 얻었냐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모세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도와서 같이 사역을 하라고 아론과 홀도 부르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뒤를 잇는 여호수아도 비롯해서 우리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 자리에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얼마 후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청년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잠시 섬기다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그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섬겼던 사람은 여성 브리스가와 남성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갱그리아의 베베라고 한다든지 바울 주변의 디모데, 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동력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쩌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나 바울의 그 개척의 역사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동시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들에게 각양각색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단지 바울이 더 부각되어서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조각 가운데 부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평평한 벽에 있는 판을 조각칼로 막 파내가지고 어떤 형상이나 글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우리가 부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든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서 그 속에 호랑이도 만들고 무슨 사자도 만들고 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러한 부조 작품. 여러분, 코뿔소를 보면은 이 코뿔소 코가 아주 툭 튀어나와서 아주 이 부조 작품은 아주 코뿔소의 코가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코뿔소의 코 주변을 잘 파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그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 부조 작품 가운데는 큰 암벽이나 산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것도 있죠. 여러분 가보셨죠? 저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 가보시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 중에 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조각을 했는데 그 얼굴 하나가 이 6층 건물의 높이만큼 그렇게 크니까 저 멀리 아주 100km, 한 65마일 정도 1시간 거리 이상 떨어져도 보입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서 미국 사람들 얼굴을 보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코가 두드러지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코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한때는 서양 사람들을 코쟁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들 이 동상의 코 길이만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게 6m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20피트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은요, 대개는 어떤 걸 내보냅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나 뭐 백악관이나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들의 이 조각상도 심심치 않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특별히 그 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에 그 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무려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조각가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 동안이나 그 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깨고 부시고 파내고 다듬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의 조각상에 그 코가 처음부터 두드러진 게 아니죠. 그 코 주변에 있는 것들 깊이 그냥 파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코가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부조 조각 작품들처럼 바울 시대든 모세 시대든 여러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활동했던 모세나 혹은 바울의 모습이 좀 튀어나게 보이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은 1등 못지않게 2등, 3등도 중요하고 꼴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1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목회하면서는 늘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섬기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차별 아닙니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 저 친구는 저보다도 못한 친구인데 큰 교회로 부르시고 왜 난 작은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작은 교회라면 왜 내가 작은 교회인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재능도 없고 아주 재주도 없이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의 한쪽 팔을 들고 있는 홀처럼 아론처럼 무슨 뒤에서 섬기는 백부장이나 천부장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왜 나를 부르셨나? 결국 그 질문과 생각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야지 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부르셨느냐고 하는 일종의 항변이 그 속에 담겨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먼저 되고 나중됨의 차이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차별로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한쪽 귀퉁에 서 있는 조연급 혹은 엑스트라로 서 있는 자기 모습이 한신해 보여가지고서 충성도 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순종해야 될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가려막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소위 말하면은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초대장이 이미 발부됐습니다. 오겠다고 해서 이제 준비된 마당에 마지막 차원에서 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컨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거절의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17절 이하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 나를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양해 달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러대는 이유가 아닙니다. 밭을 샀는데 왜 그 시간에 나가서 밭을 봐야 되느냐고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말이 되지만은 밭을 샀는데 꼭 그 시간에 밭을 보러 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는 것이 꼭 그 시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핑계 중에 핑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낼까요?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고는 쭉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가면은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은 여기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왕의 잔치를 열 것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민족들, 온 민족들, 열방과 민족들을 초대하게 될 터인데, 그 귀한 자리에 남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선포되던 그 역사적인 지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정말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 왕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또 초대하는 자로 나와 함께 초대하자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만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선민은 온 백성과 열방을 위하여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증서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의 잔치에 와라 그랬더니, 왕의 잔치? 그거 열어서 뭐하냐? 의미 없다. 아,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봐봐라. 우리가 언제 그저 열방과 민족 사이에 우뚝 서가지고 우리나라가 활개를 천 적이 그런 적이 있느냐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잔치,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말도 안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이 모습들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신앙, 우리 교회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거,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건강 지키고 내 사업 잘 되면 끝.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에 대한 바른 인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아직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대학에 아직 못 갔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발을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대로 두 번째 그룹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 저 시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불러 모아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보면은 시장통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죠. 그렇게 초대해놓고는 왕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서는 또 쫓아내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골라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하려고 이 초대하는 사명을 받은 종들이 이 시장 사거리로 나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무조건 다 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속히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래도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가 뭐요? 왕이 왜 나를 초대했어요? 나는 왕하고 안 친한데. 이 왕의 잔치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고 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왕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왕의 초대를 무심코 귀전으로 들은 이 사람은 예복 갖추는 것은 별로 생각도 없이 그 잔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교인으로 교회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과도 일치되는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복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세상의 지위를 가져오고 세상에 무슨 자기의 재산과 경험과 무슨 지식, 알량한 자존심, 편견들, 욕심들, 탐욕들을 가져와서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와서 그 자리에 왕의 잔치자리라고 참여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그를 부르셨을 때에 특히 소 때문에 장가 가는 것 때문에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내가 지금 밭에 집중해야 되고 소에 집중해야 되고 장가간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수정하고 고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들이 고치고 회복하기보다는 어떤 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지? 다시 한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도 하죠. 아, 이 주님의 잔치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거구나. 아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바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밭이라든지 소라고 한다든지 장가간 것이라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요새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인생 끝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2절에 요한복음에 이런 규절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하는 말씀이나. 자,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닌 이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가짜배기 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가장 헌신했던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따랐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안 해줬더라고 하면은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지만은 그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가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이고, 그저 시험 빠져가지고 그랬어요. 그저 사탄이 그냥 날 유혹해가지고 내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변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이전에 이 마틴 루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버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날아다니는 새와 같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행동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튼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배반이 아니라, 아니 배반 이후에도 다시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아니면은 다른 사도들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열어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국 배반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또한 유다와 같이 배반했어요. 물론 이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은 배반하는 그 내용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미리 아시고 은혜 장치를 하나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닭 울음소리입니다. 네가 배반할 때 닭이 울 거다. 꼬꼬대 갈 거다. 단순한 장치 같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받고 난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내가 배반할 것을 아셨고 닭 울음소리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배반의 자리에서 배반을 끝내버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배반하지 않으리.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치를 하나 다셨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 중에 날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 너의 배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설사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는 달리 배반 그것으로 인생을 끝마쳐버리고 말지요. 자살하고 맙니다. 인생 마감했습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생각이 왜곡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 잘못될 때마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바른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 듣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라. 바른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늘 내 뜻대로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왕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차고 넘쳤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뜻 말고, 너 뜻 말고 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장 사거리에서 헤매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 응답하는 것임을 믿고, 이것이 최선의 일임을 믿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즐겨하던 일들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급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복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복된 자리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 위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